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 스웨덴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과 스웨덴의 마르고트 발스트렘 외교장관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이 북한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국민의 보호 권한을 가진 국가로서 이번 회담에서 스웨덴의 영사 책임에도 관심을 뒀다고 밝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도 다뤄졌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오늘 미국의 전직 외교관들을 만나기 위해 핀란드로 떠났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최 부국장이 만날 미국 전직 외교관들 가운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호주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지도자들과 호주 총리는 오늘 시드니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아세안과 호주가 북한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간에 공유하는 중대한 우려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아세안 호주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오는 2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고 한국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19일에 실무 접촉을 하자고 지난 16일 제의했고 이에 대해 20일로 하자고 수정 제의했으며 북한이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방북할 예술단의 규모와 방북 경로, 공연 내용과 방북 기간 내 편의와 안전보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술단을 파견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승리해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7명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될 만한 경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50% 이상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는 70% 득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1억 900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된 가운데 국영 여론조사기관인 보치홈은 71%의 투표율을 전망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군과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이 아프간 중심부의 아프린 중심부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 마을에 터키 국기가 개양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군 대변인은 반군이 오늘 새벽 아프린에 진입했고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가 철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어제 지난 14일 이후 15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전투기와 대포들이 간밤에도 아프린 마을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개막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오늘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49개국 567명의 선수가 참가해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36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러시아 선수들로 구성된 패럴림픽 중립선수단과 캐나다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최국인 한국은 사상 첫 금메달과 함께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16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오디오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연일 강한 기대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북 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연일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 서부 샌디에고의 미라마 해병대 기지에서 행한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In 1950, when setbacks loomed in Korea, although we're doing a pretty good job with Korea,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은 꽤 잘하고 있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걸쳐서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국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정을 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거의 매일 기회 있을 때마다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중요성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지난 15일에 한 공개 연설만 보더라도 위대한 뉴스다.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일어난 가장 커다란 일이다. 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일이고 거의 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결과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결정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이 회담 결정을 상당히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진 의미 있는 일로 높게 평가하면서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적잖이 낙관하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선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입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 8일 그 전격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미국 조야가 그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에게는 그 외교 사안이면서도 동시에 그 국내 정치 문제화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결정 자체를 놓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당파적 시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평소 싫어하던 사람은 덮어놓고 이번 결정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평소 좋아하던 사람은 덮어놓고 잘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그 정치 전문지죠. 그 폴리티코가 그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41%가 찬성을 했고요. 또 36%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 그러니까 그 조사한 사람들 성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공화당 성향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민주당 성향 그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잘못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그 이번 그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당파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그 비단 일반 미국인뿐만 아니라 워싱턴 그 정치권 또 전문가 사이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날도 그 미북 정상회담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니라요. 백악관을 방문한 한국의 특사단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 같은 부정적인 것을 비판 이런 목소리를 좀 잠재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당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미국 정상회담 추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그 데니스 와일더 그 선임 보좌관이었는데요. 최근 그 VOA와의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와일더 보좌관이 이것이 그 미북 관계의 어떤 새로운 여는 최고의 시작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예, 지금 최은기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추가를 하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만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을 수락했을 때는 말하자면 상당한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것이 간접적이었던 아니면 직접적인 물밀 채널을 통해서였던 북한의 변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라든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정상회담의 전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일부 말하자면 정상회담이 너무 말하자면 밑바닥에서부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러나 이 비판은 또 정상회담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잘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과 또 맞물려서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에만 말하자면 의식을 해서 매번 그 정상회담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네, 즉흥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로 즉흥적이었을까요?
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하면은 지난 8일 그 한국의 그 정의용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장 서훈 한국 국정원장이 백악관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메시지 이런 것을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별도의 무슨 국무회의 또 뭐 이런 것을 연 게 아니라 즉석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런 네. 그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또 평론가 이런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외교는 미국에서 이제 국무장관이 소관 사항인데요. 당시 그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아프리카로 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장관하고도 이것을 무슨 사전 그 협의 없이 한 게 아니냐 이래서 즉흥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미국의 그 유력 매체죠. 그 뉴욕타임스 신문이 그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그 한국 그 특사단 면담에 앞서서 그날 오전 그러니까 8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미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사단을 만나기 전에 북한이 아마 정상회담 이러이러한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결정을 그 특사단 있는 쪽에서 발표는 했지만 이것이 즉흥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큰 그 돌파구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두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또 더더군다나 많은 것은 회담 결과에 또는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 두 가지가 있죠.
네.
회담이 성사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회담이 졸속하게 그리고 또 지금 해석 돼서는 안 될 회담을 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말하자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성사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이 백악관은 이미 실무그룹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국무부나 백악관의 관계자들은 이 회담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달에 예정대로 열린다는 것이고요. 또 회담 성과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전망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전망 부분에서 그 상당히 기대치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성과를 미리 재단하는 것은 사실 좀 성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때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이 없으면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미국이 정상회담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또 비슷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초기 발표에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심지어 백악관 내에서도 약간의 그 혼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네.
백악관이 그 발표한 그 당일날 이것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이 그 북한의 그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이 없으면 정상회담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무슨 미국이 그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보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백악관이 그 뒤로 이것을 그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의 그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이 그 11일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상회담은 이미 합의가 됐고 다른 추가 조건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그 대북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까지 나서 정상회담 관련 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단 교통정리를 해서 이 같은 혼선은 지금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궁금한 것이 이제 날짜가 확정은 안 됐지만 5월이라는 어느 정도 기간은 지금 얘기가 됐고요. 장소가 이제 또 문제인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또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가 지금 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요?
예, 사실 회담 날짜와 장소가 굉장히 궁금한 1차적으로
예.
관심사가 되겠지만 4월 말에 열리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도 구체적인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것은 5월 안에 열겠다라고 하는 백악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만이 있을 뿐이고요.
네.
5월 중에도 언제 있을지는 미국과 북한이 그 장소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 될 겁니다. 물론 5월 중에 대체로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5월 후반부에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가능하고요. 장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워싱턴과 평양이 이제 미국 쪽으로서는 워싱턴, 북한은 평양을 얘기할 것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백악관도 부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평양보다는 워싱턴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평양도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관심사이기 때문에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관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판문점이 그 상징적인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선택될 수 있다. 또 한국을 말하자면 장소로 택한다면 제주도는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러시아에서 또 중국은 중국의 가능성도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심지어 몽골의 울란바토르 가 유력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도 없지 않습니다.
네.
또 이제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 대한 언급을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아직까지 전혀 말하자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측들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제 조만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네. 자, 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입니다. 아, 네. 지금 그 미북 간의 그 정상회담이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런 한반도 그 긴장 상황에서 정해졌는데요. 정해진 이유도 특별한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통해서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미국이 해놓은 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첫 번째로 만나서 그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철저한 비핵화에 진지하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보는 그 CVID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그 미북 간의 실무회담 가서 거기 가서 그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무슨 안전보장이라든가 군사적 위협 제거, 미북 관계 국교 수립 이런 것으로 이제 실무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북한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그 위기를 넘겨보려는 시간을 벌려는 이런 걸로 해서 아, 이걸로 해도 그 비핵화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미국은 다시 원래 입장으로 돌아가서 최대의 대북 압박, 제재와 압박 이런 것을 가게 될 거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진정성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궁금한 것은 북한이 아직까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관련된 그 상당히 그 공식적인 발표를 관영 매체를 통해서 늦게 발표하고 이런 사례들은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거의 열흘 가까이 이제 정상회담 합의한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안도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일주일이 넘게 지나서야
네.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한국 정부의 분석 에 따르면 뭔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아직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수락한 직후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사가 이메일을 보낸 게 있습니다. 환영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북한의 일관적이고 원칙 있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워싱턴 정가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 국장을 지명한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I actually got along well with Rex, but really it was a different mindset. It was a different thing.
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과 잘 지내왔는데 사고 방식이 좀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경질한 이유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갑자기 미국의 외교 정책의 그 총수죠.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갑자기 경질한다 이렇게 밝혀서 상당히 떠들썩했는데요. 특히 저 틸러슨 장관은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그 역사적인 그 미북 정상회담을 막 한 두 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이제 경질에 대해서 이것이 뭐 큰 어떤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관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경질된 이유를 살펴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그대로입니다. 나하고 정말 그 마인드셋 마음이 맞질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보면은 정책에 대한 견해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기질 성격차 이런 것이 두 가지로 다 그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그 언론 보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을 보면 북한 이란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렇게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정책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 이런 걸 둘러싸고 상당한 그 개인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견해차가 있더라도 둘이 잘 지낼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그 상당히 그 14개월 만에 이제 전격적으로 걸렸는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 일반적인 정치인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네. 자만심도 상당히 강한 이런 성격이고요. 반대로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상당히 그 신중하고 아주 온건한 이런 그 사려 깊은 이런 그 성격에 속하기 때문에 네. 역시 그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 사이에 궁합이 잘 맞지 않았다 이렇게 그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 평소에 대북 정책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쪽은 틸러슨이고요. 그동안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쪽은 이제 새로 중앙정보국장에서 이제 국무장관으로 오게 된 이 폼페오인데 이 폼페오가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실까요?
예, 이 폼페오 그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는 1963년생이니까 올해 55입니다. 네. 육군 사관학교 그 웨스트 포인트죠, 미국에 수석 졸업을 했고요. 탱크 부대 지휘관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또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다녔고요. 캔자스 고향 캔자스에서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정치권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때 당선됐을 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오른쪽에 우파인에 속하는 네. 티파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티파티의 일원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돼서 정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은 굉장히 강경 보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그것이 북한과 관련한 대화와 관련한 입장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것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로 이슈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내정자의 어떤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보다는 폼페오 내정자가 굉장히 충실한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네.
로얄리스트 이른바
네, 네.
그렇게 자기가 그 말을 잘 따르는 충실한 말하자면 강요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그것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한 이유기도 했는데요.
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례로 많이 달랐는데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물론 폼페오 내정자는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보면 사실 북한과의 핵 협상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앙정보국장으로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믿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때는 이 폼페오 내정자도 바로 거기에 입장을 맞춥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그 폼페오 내정자에 대해서 바로 일각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너무 예스맨을 말하자면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국무장관 교체로 미북 그 회담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사람들이 좀 우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번에 틸러슨 장관 교체로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최영기 기자.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요. 또 국무장관은 그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하고 또 대통령의 결정을 그 집행을 하는 이런 수행을 하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은 그것이 그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폼페오가 국무장관이 됨으로써 굉장히 그 외교 정책이 더 힘을 받고 국무부가 힘을 받고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미국처럼 그 대통령제인 나라에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하려면은 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그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동안 그렇게 그 대통령이 총애하는 그런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 폼페오는 그 CIA 국장으로 있으면서 매일같이 그 대통령을 대면을 하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총애하는 그런 그 강요였기 때문에요. 이번에 국무장관 옮김으로써 국무부는 자연히 좀 더 힘이 실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이 좀 효율적으로 되게 됐다 이런 관측 가능하고요.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은 한국 측에서도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폼페오 그 CIA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된 것을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CIA의 그 폼페오 국장은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과 그 북한 문제를 두고 상당히 긴밀하게 연락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북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국무장관이 됨으로써 한국 그 국정원 서훈 국정원장과 새로 이제 국무장관이 될 폼페오 국무장관이 더 호흡을 잘 맞춰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한국은 좀 반기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폼페오 내정자가 그러면 이제 국무장관 그 직책을 시작을 하면 이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없을까요?
그 전혀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국무부나 백악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폼페오 장관은 사실 정보국의 중앙정보국의 수장을 지내면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정통한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도 밝은 사람입니다. 중앙정보국장을 하면서는 거의 매일 일일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을 나눠왔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트럼프의 중요한 말하자면 입장들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상회담을 그 주도적으로 폼페오 내정자가 총괄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차질이 빚어질 이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이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동안 그 뉴욕타임스, CNN 이런 방송이 계속 보도를 해온 건데요.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에 대한 발언을 보면요.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상당히 좀 바뀌었다 이런 그것을 저희가 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그 가을인가요? 그 유엔 총회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을 그 리틀 로켓맨 완전 파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네.
미북 간에 뭐 굉장히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는데요. 해가 바뀌면서 1월 또 12월 그때부터는 상당히 그 대화 모드 김정은 위원장과 친구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막후에 역시 그 CIA 미중앙정보국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임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없어서 정상회담을 못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다만 지금 보면은 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국무부 한국과장 이런 라인으로 해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현재 수잔 손튼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입니다.
네, 네.
아직 차관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수석 부차관보로서 차관보에 내정을 돼서 지금 의회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조셉윤 특별대표가 최근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자리, 물론 한국 주재 미국 대사도 아직 공석인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요한 나름대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해야 될 그 자리들이 지금 많이 빈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정상회담을 좀 늦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5월에 회담을 열겠다는 겁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의 정가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요. 북한의 리 홍오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했습니다. 자, 스웨덴을 왜 갔을까요? 이 점을 좀 얘기를 해보죠.
네, 미북 정상회담이 발표한 이후로 그 북한의 그 외교 정책을 그 총괄하는 리 홍오 그 외무상이 그 스웨덴을 방문을 해서 상당한 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왜 스웨덴을 그 리 홍오 외무상에 갔는지는 지금 분명치 않습니다. 리 홍오 외무상이 그 스웨덴의 그 수도죠, 그 스톡홀름을 방문을 해서 그 스웨덴 그 외무장관과 이틀째 그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여태까지 발표에는 그 스웨덴과의 영사 책임 문제를 논의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스웨덴은 현재 그 미국, 캐나다, 호주를 대표해서 그 평양에서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고요. 그 실제로 무슨 미북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북한이 억류된 그 미국인 세 명 그 오늘 뭐 풀어주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자, 이번에는 청와대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4월 말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는데 자, 여기에 어떤 인사가 포함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과거에 그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할 때도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이 돼서 이제 실무를 책임을 졌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당시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현 문재인 대통령이
네.
준비위원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인데요.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이제 국방장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이런 핵심 인사들이 준비위원으로 있어서요.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파트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회담 의제나 전략을 다루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취재 지원을 하는 파트가 있고요. 또 관련해서 국민들과 의사 소통을 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또 국정원의 차장이 그 분과위원장이 돼서 회담 실무와 관련한 지원을 하는 파트가 있어서 이렇게 세 파트로 그 분야를 나눠서 준비를 진행 중이고요.
네.
관련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위해서 이달 말에 이 한국 정부는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연이어서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4월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그다음에 5월에 미북정상회담. 자, 이 그 큰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그 4월 판문점에서 열릴 그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5월에 열릴 그 미북 정상회담은 그 맥락이 같습니다. 그동안 그 남북 정상회담 열림은 주로 그 남북 화해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또 장기적으로는 무슨 통일, 분단 극복 이런 문제를 주로 얘기하고 미북 간에는 미북 관계만 얘기를 하고 이런 건데요. 지금은 그 성격이 달라서 4월과 5월 그 정상회담은 그 주체는 다릅니다만은 그 같은 맥락입니다. 즉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남북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사상 최초로 핵 문제가 아마 그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고요.
네.
또 이를 통해서 북한의 그 의도, 의중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떠보기 때문에요. 4월과 5월 정상회담은 아마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일종의 그 예비회담, 본회담 이런 성격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살얼음 판을 걷는 상황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사실 그 남북한이 역사적인 그 3차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고 또 미국과 북한 간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정상회담에 합의를 해서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씩 각각 남겨두고 있지만
네.
사실 이것이 일부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 대로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동안의 그 과거 전력을 보면 북한의 말하자면 행동 패턴에 대해서 그 예측 불가한 면이 많이 있었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직접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상당히 그 살얼음판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북한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일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자면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조심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은 살얼음판과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이런 상황인데 모든 것이 잘 돼서 서로가 다 이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는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을 제명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지난달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죠. 스노보드 금메달 수상자 숀 화이트와 클로이 김, 또 남녀를 통틀어 사상 처음 우승한 남자 컬링 대표팀, 캐나다의 5연패를 저지하고 20년 만에 금메달을 가져온 여자 아이스하키 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키 금메달의 주역 한나 브렌트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 더욱 관심을 모읍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 방송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Very proud of my sister. I always have been watching that gold medal game. It was so stressful watching from the stands. They took it to a shootout, which is a
한나 브렌트의 언니 마리사 브렌트가 동생의 올림픽 금메달 수상을 축하하는 말이었는데요. 동생이 정말 자랑스럽고 언제나 그랬다. 결승전 보는 내내 너무나 긴장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사 브렌트와 한나 브렌트 자매는 미국 중북부에서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미네소타주 작은 마을 배드네스 하이츠 출신입니다. 겨울이 길고 워낙 추운 곳이라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얼음과 스케이트에 익숙해진 아이스하키 자매인데요. 이번 평창올림픽에 함께 나선 이 자매의 이야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섰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Yeah, I mean, we definitely have a unique story. Two sisters playing for different.
자매가 각각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으로 뛰었다는 말인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So, growing up in America, in Minnesota, I always just identified myself as American and I didn't really want to stand out. I was really shy.
둘은 모두 미국인이지만 한 명은 미국, 다른 한 명은 한국 대표로 평창올림픽에 나섰습니다. 동생 한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언니 마리사는 어릴 때 한국에서 입양됐기 때문인데요.
When I got the call to go try out for the team, I said yes right away just because I wanted to be able to go back to Korea and learn more about my roots and my heritage and see the country.
마리사는 처음 한국 대표팀 참가 제안을 받았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부모의 품에 안겨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불과 생후 4개월이어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뿌리를 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결정했답니다. 마리사의 한국 이름은 박윤정입니다. 마리사의 양부모 그레고리 브렌트와 로빈 브렌트 부부는 지난 1993년 한국에서 마리사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한나를 임신한 것을 알았지만 입양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마리사와 한나를 쌍둥이처럼 키웠습니다. 이들 자매는 춤과 체조, 피겨스케이팅에 이어서 아이스하키까지 함께하면서 자랐는데요.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북미 여자 아이스하키 2부 리그에 속한 구스타부스 아돌프스 대학에서 활약한 언니 마리사에게 한국 아이스하키협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마리사는 저변이 약한 한국 대표팀이 올림픽 개최국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원하던 선수였습니다. 마리사 브렌트, 박윤정이 참가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대표팀에 얼마 후 북한 선수들도 합류했습니다. 북한 측이 평창 올림픽에서 뛰기로 하면서 남북한 단일팀이 결성된 건데요. 마리사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선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데 북한 선수들과 한 팀으로 뛰어서 평창에서 보낸 시간이 더 뜻깊었다고 합니다.
They're very hardworking, disciplined, eager to learn, which is something you appreciate. So, yeah, they quickly became family.
북한 선수들과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는데요. 마리사와 한나 자매를 주제로 찍으려던 IOC 다큐멘터리 소재도 남북한 단일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북한 단일팀에서 마리사는 역사에 기록될 활약을 했습니다. 바로 단일팀의 첫 득점을 어시스트한 건데요. 일본과의 대결에서 벌어진 그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That was crazy. I mean, to be able to score and get that first goal for my team, it was insane. I mean, I kind of blacked out during all of it just because it felt like
까무러칠 정도로 흥분되는 경험이었다고 돌아보는데요. 그보다 더 기대했던 자매 간의 올림픽 맞대결은 벌어지지 못했습니다. 각각 다른 조에 속해 있던 미국과 남북한 단일팀. 미국은 승승장구하고 단일팀은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본선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마리사는 예선 탈락으로 자신의 경기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도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올림픽 5연패를 노리는 최강팀 캐나다와 결승전에 나서기 직전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인스타그램에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동생아 행운을 빈다. 금메달을 갖고 집에 돌아가자고 응원했는데요. 한나는 언니 바람대로 캐나다의 올림픽 독주를 끝내고 미국의 금메달을 안기는 데 주역이 됐습니다. 미국 대표팀 공격수 한나 브렌트는 결승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정말로 기분이 좋다면서 관중석에 자리 잡은 언니 마리사가 보여서 더 재미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결승전까지 미국 팀이 진행한 5경기에서 20명 선수 가운데 8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한나는 1골 1어시스트로 공을 세웠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슛아웃이란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슛아웃, 아이스하키나 축구처럼 두 팀이 퍽 도는 공을 상대방 골문에 넣어서 점수를 내는 스포츠에서 정해진 시간에 승부를 내지 못했을 때 승자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하키에서는 승부치기, 축구의 경우 승부차기가 되겠는데요. 양 팀에서 같은 수의 선수들이 나와서 수문장이 골문 앞을 지키는 1대1 상황에서 골을 시도합니다. 수문장에게 막히지 않고 골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서 득점에 성공하는 수가 많은 팀이 경기에서 이기는 건데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에서도 미국과 캐나다가 2대2로 맞선 뒤 슛아웃을 통해서 1대0으로 미국의 승리가 결정됐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평창올림픽에서 미국과 한국 대표로 각각 뛴 한나와 마리사 브렌트 자매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슛아웃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는데요. 브렌트 자매처럼 모든 것을 함께 즐기는 소녀들에 대한 노래,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 스웨덴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이용우 외무상과 스웨덴의 마르코트 발스트렘 외교장관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장관이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속되는 외교적 노력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이 북한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국민의 보호 권한을 가진 국가로서 이번 회담에서 스웨덴의 영사 책임에도 관심을 뒀다고 밝혀 북한이 역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도 다뤄졌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오늘 미국의 전직 외교관들을 만나기 위해 핀란드로 떠났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최 부국장이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통해 핀란드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최 부국장이 만날 전직 미국 외교관들 가운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호주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지도자들과 호주 총리는 오늘 시드니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말콤 텀블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아세안과 호주가 북한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아세안 호주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오는 20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고 한국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19일에 실무 접촉을 하자고 지난 16일 제의했고 이에 대해 20일로 하자고 수정 제의했으며 북한이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방북할 예술단의 규모와 방북 경로, 공연 내용과 방북 기간 내 편의와 안전보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술단을 파견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했습니다. 중국 집권 공산당의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오늘 중국 총리에 다시 선임됐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964표, 반대 2표로 리 총리의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총리는 중국 최고 경제관리의 역할을 맡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개혁과 국가산업을 주도하는 자리에 자신을 임명함에 따라 리 총리의 권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인대는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임기 제한 없는 국가주석으로 재선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승리해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8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7명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실질적 위협이 될 만한 경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50% 이상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는 70% 득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간대가 있는 러시아에서는 극동 지방에서 먼저 투표가 시작되고 가장 서쪽에 위치한 여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를 끝으로 모든 투표가 끝납니다. 약 1억 900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된 가운데 국영 여론조사기관인 부치움은 71%의 투표율을 전망했습니다. 지난 9일 개막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오늘 열흘간의 열전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49개국 567명의 선수가 참가해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러시아 선수들로 구성된 패럴림픽 중립선수단과 캐나다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최국인 한국은 사상 첫 금메달과 함께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16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